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는 찬양의 향기 가득한 시간, 내 마음의 찬양.
안녕하세요. 내 마음의 찬양 가족 여러분,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하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저는 에스더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함께 듣고 오신 찬양은 찬송가 기뻐 찬송하세였습니다. 이번 주는 고난 주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오늘 내 마음의 찬양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엄지아 자매님 나오셨습니다. 지아 자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 마음 찬 가족 여러분, 저는 엄지아입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가르쳐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은요,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 이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부활 이야기는 많이 들어왔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 삶과 연결시켜서 또 어떤 은혜를 발견하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저도 늘 궁금했어요. 예수님은 왜 꼭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을까요?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모르고 가셨던 길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하게 끌려가신 길도 아니었고요. 이미 제자들에게 여러 번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며,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하나의 이야기였는데요. 그 은혜의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찬양을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찬송가 웬 말인가 날 위하여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을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면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 안에 있던 계획이었네요.
맞습니다. 성경은 십자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죄 없는 분이 죄인의 자리에 서셨다고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을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신 것입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성경은 오래전부터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셨다는 그 사랑의 증거의 자리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십자가는 사람의 잔인함만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깊이 드러난 자리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의 탄식이 아니라 사랑이 끝까지 도달했다는 선언이었겠죠.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후에 제자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흩어졌어요. 십자가는 아직 이해되지 않았고 부활은 기대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간 사람들도 부활을 기다리기보다 슬픔을 정리하러 갔던 거군요.
맞습니다. 그들은 향품을 들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죽음을 마무리하고 그들의 슬픔을 가지고 나아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아주 담담하게 이야기해요. 무덤이 비어 있었다고요. 부활은 환호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이 무덤 안에 있었는데 그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얼마나 당황하고 혼란스러웠을까요? 그리고 쉽게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시작되었겠죠.
그 부분이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느껴져요. 지금 제 마음이랑도 닮아 있고요. 제가 그 사람들 중 한 명이었다면 정말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도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부활을 기대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장면이 기록된 말씀 요한복음 20장 16절을 지하자매님이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라 하니라 이는 선생님이라는 뜻이라.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게 괜히 마음에 오래 남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사건이 있기보다 먼저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으로요. 이 장면을 마음에 담으면서 찬양을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찬송가 예수 나를 위하여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예수님이 먼저 평강을 말씀해 주셨네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부활의 평강은 문제가 해결된 뒤에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주어지는 평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라는 부르심이었네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 곧바로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셨고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이 다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불을 피우고 떡과 생선을 준비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게 참 의외입니다.
그 장면이 바로 부활 후의 삶을 보여주는데요. 부활은 비현실적인 세계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와 실패가 남아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삶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셨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끝까지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 제자에게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부활 후의 삶은 완벽해진 삶이 아니라 어쩌면 회복된 관계에서 시작되는 삶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의 삶은 실수가 없는 삶이 아니라 다시 주님께 돌아올 길이 열려있는 삶입니다.
방금 들은 찬양에서 들은 그 후렴 가사가 자꾸 맴도네요.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배 피를 흘려주셨고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겠어요. 죄인인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는 주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의 몫은 이미 주어진 구원을 완성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그 생명을 가지고 오늘의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 제가 예전에 들었던 설교 중에서 너무나도 충격적이어서 계속 뇌리에 남았던 것이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은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보다 심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였는데요. 이게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 저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았을 때는 전혀 비교할 생각도 안 들다가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고 영접하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한 희생이었다고 믿어지고 나서는 더 감사한 마음이 커지더라고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내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과는 또 비교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실제로 다가왔을 때 감사의 눈물이 흐르고 또 불평불만하지 않고 삶을 살아내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성도의 삶은 절망 앞에서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실패했을 때 오히려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믿고 죽음보다 생명이 더 크다는 사실을 오늘의 선택으로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후에 우리 모두의 삶이 돼야겠죠.
이제 부활이 예배 시간에만 고백하는 말이 아니라 매일을 살아가는 힘이라는 말이 조금씩 이해돼요.
그 고백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니까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그저 절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날마다 고백되는 은혜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하 자매님의 이 고백이 우리 내 맘찬 가족들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마음에 담으며 마지막 찬양을 들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또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시며 영원을 허락하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마지막 곡으로 찬송과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함께 들으시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도 평안하시길 바라고 특별히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의 기쁨이 가득 누려지는 우리 모든 내 맘찬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건강하게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의 찬양
다음 주에 만나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 광야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광야에
배움이 있습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크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 학교 북조선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세상이라는 광야 한복판에서 살아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을 섬기는 저 길목사도 하나님 은혜로 평안하고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사무엘 형제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저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또 따뜻한 날씨가 찾아와서 산책도 네. 하면서 아. 또 하나님께서 불어주시는 공기에 또 감사하며 네.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477장 찬송가를 지난주에 불렀는데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가사를 보시면 아 요즘 부를 찬양으로 정말 적합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주에 가서 들어보겠습니다.
새로운 찬송가 477장입니다.
477장이군요. 네. 네.
자, 먼저 지난주 살펴본 내용을 돌아볼까요?
네, 지난주는 그 전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끌어낼 수 있는 부활에 관한 증거를 살펴보는 것으로 광야 학교를 시작했었습니다. 네 번째부터였습니다. 그렇죠. 네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할 때 부활의 확신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긍휼은 완전하시니 그것은 전인 인간의 전 존재에 적용될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도 완전할 것이니 인간은 그 육체도 반드시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생각할 때 부활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의인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영원토록 대하시겠죠. 의인은 다시 살아나 완전히 구원받고 영혼과 육체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 그러니 당연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할 때 부활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해서 불경한 자들이 그 죄에 따라 형벌을 받을 것을 요구하죠.
네.
그들은 영혼과 육체 모두로 죄를 범했잖아요. 당연히 네.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의 육체가 다시 살아나서 영혼뿐만 아니라 죄를 지었던 육체로도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할 때 당연하죠. 네, 그럼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잖아요. 부활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네. 네, 일곱 번째는 어떻게 되죠?
네, 일곱 번째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부활을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네. 그분께서 살아나셨으니 우리 역시 살아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사실이다라는 성경의 여덟 번째 증거는 그리스도의 나라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할 것인데 그에게는 영혼과 육체 모두가 영원한 신하들이 휘하에 있어야 하니까 그 육체의 부활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홉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구원은 인간의 전 존재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걸 네. 생각하면 우리의 부패한 육신도 우리의 존재 중 일부잖아요. 당연히 우리 육신을 구원하시면 우리 육체도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무덤 속에 있으면 구원받지 못한 거니까요. 열 번째는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이 파괴한 것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큰 회복, 아름다운 회복,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경우 누리게 되었을 그 복락보다 무한하게 더 큰 복락을 우리를 위해 벌어놓으셨죠.
네. 예,
확보해 놓으셨습니다. 예, 결국 그래서 우리의 육체 역시 다시 살아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주님의 회복을 생각하면 부활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 외에도 또한 증거들이 많은데요. 네. 11번째 증거로는 하나님의 네. 법과 선포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당신의 법을 반포하셨고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언젠가 그것을 준수하게 되기를 뜻하셨으니 금생에서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내생에서 그렇게 돼야 하기 때문에 사람이 반드시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12번째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죄가 되었죠.
네.
죄가 제거되었죠. 그렇다면 생명이 회복되겠죠. 네, 결국 죽은 자들은 반드시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네, 마지막 13번째는 우리의 육체는 성령께서 영원토록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하니
그렇죠.
육체들이 다시 살아나고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네.
이어서 살펴본 주제들은 부활 시에는 어떤 종류의 몸이 다시 살아나는가에 관한 것이었는데
네.
먼저 인간의 몸으로 그리고 다른 몸이 아닌 우리가 현재 지니고 있는 바로 그 몸으로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우리의 육체는 혈과 육으로 되어 있으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거예요.
네.
결국 그렇다면 다른 육체들이 부활 시에 주어지는 건 아니냐. 뭔가 지금의 몸이 아니라 이런 반론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하면 됐죠?
네, 혈과 육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것에서 혈과 육이란 육체의 본질과 결부되어 있는 어떤 악한 질 또는 그 악한 질의 본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반론은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그러한 이상한 주장을 한 것이 되는 거죠. 부활이란 다른 육체들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육신이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육신을 말할 때 혈과 육이라고 말합니다.
네.
그러나 바울이 말한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그 혈과 육은 지금 우리 몸을 말한다기보다는 지금 몸 안에 있는 병 걸리고 늙고 아프고 정욕에 휩싸여 있고 세상 유혹에 마음이 휘둘리는 그런 육신적인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몸, 이 몸이 그대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네.
네, 영광을 얻은 그런 불멸한 상태의 혈과 육, 그것을 말하고요. 새로운 존재가 우리에게 다시 입혀지는 게 아니라 생전의 그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57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57문 질문입니다. 몸의 부활은 그대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답은요?
이 생명이 끝나면 나의 영혼이 즉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올라갈 것이요. 또한 이 나의 몸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리심을 받아 다시금 나의 영혼과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된 몸처럼 될 것입니다.
자, 살펴본 것처럼 지난주 57문의 다섯 번째 주제 반론 하나를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지난주 마쳤죠?
네.
반론 하나를 더 살펴보는 것으로 이번 주 광야학교 새로운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령제님, 반론 읽어주실까요?
네. 사도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므로 그 몸은 육체의 속성들을 지닌 것이 아닐 것이다 입니다.
네. 신령한 몸은 육체의 속성이 없다. 그런 것 아니겠냐.
네.
그런데
이거 지난주에 첫 번째 반론의 재반론인 것
그쵸,
같네요.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의 말씀.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 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의 네, 내용에 대한 거 말이죠.
맞아요. 그 구절에 대한 반론인데 제대로 잘 보셨습니다. 여기 사도가 말씀하는 신령한 몸이란 영으로 변화하는 몸이나 모든 속성이 영과 같은 수준의 그런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 네.
여기 신령한 몸이란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는 몸, 불멸하고 모든 비참한 상태에서 자유로운 몸, 찬란한 하늘의 영광과 힘과 생명과 거룩함을 지닌 그런 몸, 바로 그 몸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렇게 볼 만한 근거가 뭘까요?
우선 앞에서 말씀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의 말씀에서 네. 몸이라는 단어가 무려 4번이 나오는데 영은 몸이 아니,
영은? 아니죠. 예, 맞아요. 영은 몸이 아니죠.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만약 영이라면 영혼이 살아난다라고 했을 텐데
그렇죠.
신령한 몸이라고 했으니 예. 신령하면서도 몸이라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 앞에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 듯합니다.
맞아요. 무려 몸을 네 번이나 말했어요.
네.
영과 똑같은 말하자면 영인 수준의 몸 그렇다면 영이 살아 난다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네. 논리적으로. 몸을 네 번이나 말하면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하는 건 몸인데 분명 몸인데 성령의 다스림을 확실히 100% 우린 지금 100% 못 받잖아요.
그렇죠.
나쁜 생각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몸이 아닌 진짜 몸. 신령한 몸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 증거가 또 있어요. 그렇게 볼 만한 증거. 그 앞에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네, 여기서도 다시 살아난다라고 했으니 살아나는 건 죽었던 그 몸이고
그렇죠.
네, 그렇다면 부활은 영혼만이 아니라 몸까지도 있는 완전한 존재가 맞는 거네요.
그렇죠. 여기 이제 말하자면 재발론인데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몸이 정말 뭐냐 네. 영혼의 상태의 수준을 말하냐 그게 아니다. 영혼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몸까지도 있는 진짜 몸이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증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세 번째 증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반론에 대한 요한복음 20장 27절과 29절을 한번 읽고 우리 사무엘 형제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라.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여기서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도 몸이 있으셨죠.
그렇죠.
몸이 없으셨으면 나를 본 거로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겠죠.
맞아요.
경험만 있다면 볼 수 없었을 테니까요.
맞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그저 그런 몸이 아니셨다는 거죠.
네.
부활하기 전의 예수님의 몸. 그러니까 비록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긴 했으나 너무 처참하고 비참하고 슬픔을 주는 그런 몸은 아니셨을 거예요. 보지는 못했지만 네. 아무튼 신령한 몸이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을 읽어볼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제가 신령한 몸을 가지신 예수님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네.
부활하신 몸이 왜 그랬는지 읽은 구절이거든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보고 유대인들이 무서워 제자들이 숨어 있었죠.
네.
말씀에 문들을 닫았더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닫은 게 아니고 걸어 잠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잠그고 꼭 잡았다. 뭐 이제 원어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마법처럼 벽을 통과해서 그러니까 잠금 문을 따거나 하지 않으시고 들어오셨습니다. 예, 부활 후 예수님의 몸이 신령한 몸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부활하여 신령한 몸이면서 그럼에도 살도 있고 뼈도 있는 그런 몸이 될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이 구절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무엘 형제님 읽어주시겠습니다.
사도가 부활 시에 우리가 지니게 될 몸이 신령한 몸이라고 말씀한다고 해서 그것이 육체가 전혀 없이 순전히 영적이기만 할 것이라는 식으로 상상해서는 안 된다. 그는 그 몸을 가리켜 신령한 몸이라 부르는데 이는 전적으로 성령께 굴복해 있고 또한 썩어짐과 사망에서 해방된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는 또한 우리가 현재 지니고 있는 몸을 육의 몸이라 부르는데 이것 역시 육체가 아니고 영이라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 지니고 있는 몸이 영에게 굴복되어 있으므로 육의 몸이라 부르기는 하나 아직 성령께 충만히 굴복해 있지 않고 썩어짐에 굴복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령한 몸이라 부를 수 없는 것처럼 그것이 썩어짐에서 해방되어 성령을 저항할 수 없게 되면 그때 그것을 가리켜 신령한 몸이라 부르는 것이다.
네,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7문의 다섯 번째 주제, 부활 시에는 어떤 종류의 몸이 다시 살아나는가를 살펴봤고요. 이제부터는 여섯 번째 주제,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관해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관해 먼저 생각해보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그리고 8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아멘. 바울이 자신이 주님을 만난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말하자면 간증이죠.
네.
이걸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보여진 일이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부활이 보여진 건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부활 때는 어떨까요? 마태복음 24장 27절, 요한계시록 1장 7절,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2절. 맨 마지막은 제가 읽을게요.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우리의 부활은 주님의 부활 가는 달리 은밀하게 또는 황급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공개적으로 영광스럽게 이루어지죠?
네, 그렇게 이어지고 있네요. 부활이 천사들과 사람들과 마귀들이 보는 앞에서 일어날 것이고 그것이 우리 의인들에게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의 광경이겠지만 악인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공포와 고뇌의 광경일 듯합니다.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천사들과 함께 천사장의 큰 목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 소리에 죽은 자들이 모두 일어나 무덤에서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자, 그럼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던 그런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 그때 살아있는 자들은 불멸의 상태로 갑자기 변화되는 것이군요.
그렇죠. 그들도 변화돼요. 영광의 몸으로. 예, 그들에게는 죽음과 부활 대신 순식간에 그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죽지 않고 영광의 몸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57문의 여섯 번째 주제,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짧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일곱 번째 주제네요. 부활은 언제 일어나는가? 언제 일어날까요?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11장 24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아멘.
부활은 세상의 종말,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네요.
그렇죠. 마지막 날. 그래요.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아멘.
성경에서 마지막 날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일곱 번째 주제, 부활은 언제 일어나는가라는 이 질문이 주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활이 언제 일어날지에 대해 우리 스스로 그 시기를 상상하지 못하도록 하죠.
네.
네. 마지막 때, 그런데 하나님만 아셔. 상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방해받지 않게 하는 유익이 있고, 혹시 이런 헛된 추측에 속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의심을 갖게 해주는 유익이 이 일곱 번째 주제를 생각함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57문의 일곱 번째 주제에 부활은 언제 일어나는가를 짧게 마쳤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살펴봤고요. 여덟 번째 주제, 부활은 누구의 능력으로,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는가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 요한복음 6장 44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죽은 자의 부활은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예, 말씀을 통해서도 부활이란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도 있네요.
그렇죠. 이 말씀 안에 그런 내용도 알 수 있죠.
예, 포함되어 예. 있습니다.
예, 맞아요.
또한 주님께서 다시 살리리라라고 하신 건 분명히 몸을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으니까요.
네.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한 몇 달 전, 몇 주 전에 배웠어요. 영혼은 불멸한다.
아, 네네. 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살아난다는 것은 우리의 구조 중에, 존재 중에 영혼의 영혼이 아닌 육신이 해당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므로 이 구절을 통해서도 부활을 증명할 수 있죠.
맞습니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네. 사무엘행진님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인간적인 음성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네. 이제 인간으로 오시니까 또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이것을 제시하는 말씀이 있어요. 두 구절 더 보죠. 요한복음 5장 28절,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아멘.
아멘. 또한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그렇죠? 이 두 구절 다 중보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다. 이렇게 네.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
중보자는 지금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닐까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한 13문 때 배웠어요. 중보자의 음성은 사실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중보자께서 이제 우리의 죄가 우리의 책임이 되지 않도록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러다가 중보자의 음성이 우리를 향할 때가 있어요.
아.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종말이에요.
아.
그때가 바로
그렇군요.
부활의 때예요. 다 일어나라, 깨어라, 변화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앞에서 일곱 번째 질문, 부활은 언제 일어나는가가 우리의 신앙에 유익을 준다고 했었죠.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여덟 번째 질문, 부활은 누구의 능력으로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느냐, 이건 어떤 유익을 줄까요?
우리의 신앙을 든든하게 서게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일으키시는 분이 충족한 능력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우리의 머리이심으로 기꺼이 부활을 일으키시리라는 것을 확고히 알게 되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네.
또 뭐 있을까요?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든든히 서기도 하지만 큰 위로를 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지체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 살리사 영생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 때문이죠.
그렇죠. 내가 아주 소중히 여기는 물건이 잠깐 금이 갔어요. 근데 네. 반드시 고칠 거예요. 버리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둬요? 망가졌으니까 대충 드나요? 아니죠. 아니죠. 잘 두죠. 우리 성도들은 지금 하나님이 잘 보관해두고 있는 상태예요. 다시 살릴 거고 또 완벽하게 살릴 건데 우리가 방치되어 있다. 이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의 행동과도 달라요.
아, 예. 네.
그래서 우리가 늘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 이걸 믿어야 돼요. 뭘 생각하면서? 부활을 생각하면서.
아멘.
너무 은혜로운 고백을 해주셨네요, 사무형제님. 예, 맞습니다. 예, 바로 뭐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죠. 이 여덟 번째 주제에 관한 반론이 있어요. 사무형제님 읽어주실까요?
네. 그러나 성부께서 우리를 다시 살린다고 말씀하신다. 그는 그리스도 자신도 다시 살리신 분이시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근거로 네. 그렇게 했죠.
네. 네. 그러므로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가 다시 살리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반론입니다.
네, 같은 성경을 읽고도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을 한다는 게 참 놀랍죠.
그러게요.
사실 우리가 그동안도 몇 차례 다뤘었던 내용이에요. 피조물에게 임하는 삼위 하나님의 외형적인 역사심은 그들이 활동하는 그 질서에 따라서 각 위들에게 공통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활을 성자께서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말해도 되고요. 그런데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성부는 제외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네.
비록 성자가 부활시켜라고 말해도 성부가 포함이 돼요. 또 성부나 성령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거야 이렇게 말씀해도 되느냐? 말씀해도 돼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한다고 성자는 빠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부께서는 성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우리를 살리시죠. 또 성자께서 우리를 부활시켜 말할 땐 우리의 구속자 또 심판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직접적으로 우리를 살리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질서에 따라서 또 각 네. 위들에게 공통되게 우리를 살리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57문 몸의 부활은 그대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본 것 중에 우리 사무엘 형제님 짧게 나누실 게 있을까요?
네, 짧게 우리의 부활을 이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부활시키시는 그 성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 때로는 세상과 악인들이 우리를 향해서 큰 파도로 또 우리의 앞길을 막고 우리에게 절망을 준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열어두시는 소망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저에게도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탄절은 굉장히 크게 지내는데 네. 그것에 비해 부활절은 큰 편은 아니에요.
그렇죠.
달걀도 먹기도 하고 그러긴 하지만 그런데 지금 부활을 배우고 있잖아요.
네.
성탄이 잘못됐다도 아니고 뭐 작다 그런 것도 아니고 다만 우리를 향한 위로를 생각했을 때 지나간 것 말고 앞으로 올 위로다라고 더군다나 생각하면 이 부활절이 주는 의미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날이에요.
아, 맞습니다.
가장 큰 날입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북조선의 성도님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승리하십시오. 광야 한가운데서 건강하고 안전하길,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하길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우리는 그 아래서 즐겁게.